사라는 지금 영화에 출연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게 있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화면에서 사라질까 봐.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잊혀질까 봐 그것이 참 두렵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도 한번 삐끗하면 또 그것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이 방송의 생리인지라 자신도 그렇게 실패할까봐 또 그렇게 식어지고 또 사라질까봐 늘 이분이 긴장감에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한 번의 넘어짐이라는 것, 이 한 번의 실패, 또 그 실패에서 일어선다는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참 두려워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단 이것은 이 친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물지 않은 그 아픔의 그 실패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또 내 실패, 나도 저렇게 될까봐 또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만약에 인생이라면 내게도 언젠가 피하고 싶은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풀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인공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야곱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들이 참 우리와 비견되는 것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닮고 싶은 인생의 모델이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인생의 모델이십니까? 사실 야곱은 자신과 상관없이 간발의 차이로 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자의 그 모든 권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기발한 계략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아 왔지만 뜻하지 않게 그것이 가정의 분란이 되어지고 또 자신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 자신은 부모의 집에서 앞으로 함께 살지 못하고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라반의 집에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행복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라헬이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원치 않던 레아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모든 수입이 다 삼촌 라반의 몫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미래의 그 어떤 계획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삼촌 집에 얹혀 사는 인생,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시간만 허비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실패자의 인생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또 지금도 그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벨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 라반에게, 삼촌 이제 저는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 집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무려 14년 동안 실패했고 남에게 짓밟히고 또 그렇게 무너지고 살았다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너짐에 익숙해서 용기도 꺾이고 소망도 사라지면서 그냥 체념하면서 하루하루 그냥저냥 살 텐데 지금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허풍일까요? 야곱이 어떤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꿍꿍일까요? 야곱의 상황을 보면 그가 아무리 일해도요, 그 대가가 모두 누구한테 가냐면요, 외삼촌 라반에게 주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30절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 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에게 몰아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받을 복을 이 라반이 속여가지고 철저하게 야곱의 복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이렇게 야곱을 능가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정당하게 줄 품삯도 몇 번이나 속이면서 갈취했던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7년 동안 조카를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삼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삼촌 네가 삼촌을 사랑한다면 좀 더 우리 집에 더 있으라고 은근히 협박까지 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대로 있으라. 한마디로 라반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야곱보다는 이런 라반과 더 가까이 하고 라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떠나려고 했더니 라반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한 가지 엉뚱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죠. 3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삼촌이 이것을 들어주시면 여지껏 품삯 계산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떠나는 것도 유보하겠습니다. 다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무엇일까요? 32절입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내 품삯이 되리라. 지금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거, 뭐 줄쳐져 있는 거, 검은 거, 점 있는 것 있으면 그것만 내가 품삯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났을 때 역시도 검은 거, 점 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내가 품삯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비한 품삯이냐면요. 당시 목자들의 품삯은 자신이 가축하고 보고 돌보는 그 목축의 10%에서 20%가 일률적으로 받았습니다.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중에 10% 20%는 일률적으로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새끼 중에 나는 것 중에 줄쳐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것 있으면 그것만 내가 품삯으로 갖겠습니다. 근동지방에 지금 이스라엘 시대의 그 지방의 양들은요. 대체로 다 하얗습니다. 그리고 염소들은요, 대체로 다 검은 것이죠.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가 있거나 점 있는 이런 양들, 염소는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지도 잘 어렵게 태어납니다. 뭐, 오늘날 이야기하면 돌연변이 같이 해야 그렇게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웬 횡재냐 싶어서 흔쾌히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이 뭐라고 삼촌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삼촌 집을 떠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독립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그래 그럼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다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삼촌 이것 좀 주십시오. 삼촌이 숨겨둔 이거 저한테 주세요. 제게 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악착같이 삼촌에서 모아가지고 얼른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집을 세우겠다는 이 야곱의 액션이 엉뚱하다는 거죠. 삼촌이 돈을 준대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즉시로 떠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더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받는 품삯은요, 터무니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라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어진 상황을 잘 살핀 후에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싹수가 노릇하는 말 있잖아요. 싹이 노랗다면요, 그 실패의 결과가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볼까요? 14년 동안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뭐가 좋아서 지금 또 속으려고 합니까? 라반이 장난치고 또 뻔한데 굳이 왜 이런 제안을 스스로 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요,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만일 그가 한창 청년일 때 한창 건강하고 몸이 팔팔하다면 뭐 그렇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새로운 계획과 미래를 바라볼 것이 있으니까 시도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나이는요, 무려 91세입니다. 고령입니다. 이런 나이에 지난 밀린 임금 한 푼도 받지 않고 또다시 6년을 일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91세 노령인데. 이건 야곱이 여기서 인생을 끝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포기하겠다는 말이고요. 실패로 여기서 그냥 살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왜 야곱은 14년 동안 철저히 그렇게 실패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엉뚱한 일을 할까요?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가나안에 그가 살 때 보면 그는 남부럽지 않게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일 정도의 어떤 계략을 갖고 있었고 형을 속일 정도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부족해서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허비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가 만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내 인생에 부족하고 필요한 이 부분이 삼촌 라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심을 이 경험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지금 라반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속여야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강탈해야만 내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은 끊임없이 자신의 조카 야곱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비록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또 내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시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삼촌이 너를 도와줘서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만으로도 내 빈자리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음을요,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를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한다면, 주고 싶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요, 만난 것입니다. 형편이 좋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많이 주고 또 능력이 없고 형편이 없다고 적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주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내게 만나주고 싶어 할 때 언제든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실패의 현실 속에서 이런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를 만나 주셨다면 오늘 내 형편에 상관없이요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 어떤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바로 우리를 다시 세울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준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일 때마다 또 속임당하는 그런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으로 아 저 어리석은 놈, 저런 멍청한 놈, 저런 속이기 쉬운 놈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야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의 수중에 아무런 소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야곱이 손을 대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은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알았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 풍요가 너한테 가지 않고 다 라반한테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반전은 야곱의 그 수고를 통해서 라반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질 때마다 누구를 바꾸게 변화시켰냐면 라반의 생각을요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라반은 아 우리 가정에 이 야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새삼 절감합니다. 야곱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부유함을 내가 얻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내 가정에 이제는 이런 풍요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지금 야곱을 붙잡고 있고 그 라반이 이 야곱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바꾸셨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애걸하게 만들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엔 을이었던 이 야곱이요 이제는 슈퍼을이 되어가지고 갑이 을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이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확신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언니를 시기하고 요셉 남편을 괴롭힙니다. 우리 3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2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성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생산의 기쁨이 다 끊겨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그런 불행한 라헬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시니 그 불가능했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로 요셉의 출생을 허락하셨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의 출생을 통해서 불가능한 임신도 가능케 하신 이 하나님 그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된 야곱은 지난날 내가 그렇게 수고했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아무런 열매가 없지 못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요 이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속일 때마다 어떻게 삼촌이 저럴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이렇게 무심하냐면서 섭섭하고 좌절했었는데 이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보고 나니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젠 그에게 외삼촌 라반의 재물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상식이 내 눈에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내게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내가 놓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다면, 서로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거뜬히 시작할 수 있음을 이 야곱이 확신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담대함이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 그 실패했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찾지 못한 그런 답답함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 대부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 실력이, 내 환경이, 또 내 방법이 이 실패와 나의 위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야곱의 하나님, 내 인생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답이 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어떤 힘이나 사람이나 그런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이 주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값싼 품싸게 목숨을 걸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더 신뢰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을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걷는 그 어떤 길이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나를 채워주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신통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끝은, 그 결과의 마지막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성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결과의 끝은 너무 번창해서 라반의 것을 능가해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기억하십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구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사무엘이 지금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제사장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지금 도망가고 있었던 내 군사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왕의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볼 때는 그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약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처럼 그때 그게 내 안에 최선의 방법이었더라고 그게 맞았다고 변명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랐습니다. 결과 다윗의 인생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만나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것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세상에 버러지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너는 승리케 될 것이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는 그 길이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오늘 그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바로 내게 주시는 위로이며 나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레쇼 스페포드라는 이분은 시카고의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린드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였고 신학교의 운영이사였습니다. 전도자 무디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이 무디교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이 스페포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시리에 빠져서 절대적인 휴식을 찾고자 2년 뒤에 가족을 데리고 다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바로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영국에서 마침 무디와 센키가 이 센키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돕기로 자원합니다. 바로 그 준비 때문에 스태포드는 아들과 네 딸을 먼저 보내고 며칠 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출발했던 여객선이 대서양 한 가운데서 다른 여객선과 충돌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226명의 승객들이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스페포드의 딸들 역시도 그 네 딸 모두가 다 배에 함께 잠기게 되고 극적으로 그의 부인만 구조를 받습니다. 9일 후에 웨일즈에서 이 카드프에 도착한 스페포드 부인은요 그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단 한 줄의 전보를 보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구조되었음.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했죠. 사랑하는 그 모든 딸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지금 거의 뭐 미쳐있고 있는 이 정신없는 부인이 걱정이 되어서 그 부인을 찾으러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대서양을 순항하던 중 선장과 마침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 선장님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잠겨있는 그 바닷속을 그 물리를 지금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스페포드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상한 마음으로 현실에 돌아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하나님 이 현실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네요. 내가 이제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주님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할 때 새벽 3시경에 성령께서 그 안에 위로함을 주시는데 바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 정말 이전껏 아마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몰려오는데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에 자신이 받았던 그 평안과 영감을 시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를 만들어가지고 작곡한 것이 우리가 찬송가 413장에 나와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는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그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그 실패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라반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지난날 그 베델에서 나를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출생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심을요 그 야곱은 본 것입니다. 이게 믿어졌고 이게 눈이 열려지니 야곱은 지금 자신의 실패와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라반이 돈 한 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기업은 내가 거뜬하게 일으킬 수 있노라고 담대하게 그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혹시 광야에 서 계십니까? 흉년의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실패의 그 자리에, 두려움의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14년 동안 눈치 보면서 세상 한탄하며 무력감에 빠져서 양을 쳤던 야곱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눈을 뜨고 기대감과 소망으로 양을 친 결과가 오늘 43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야곱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실패의 시간이 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흉년의 그때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실패의 그때가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이고 절망의 그때가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될 그때이며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 이 안개가 바로 거칠 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구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런 승리를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란 찬양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